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통일대담 시간입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8일 정오를 기해 최전방 11곳에서 일제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8.25 남북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만큼 북한 김정은이 아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북 확성기의 효과와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일이죠.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 한국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건데요. 한국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대북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것은 네. 1962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시작된 것이 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네. 북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신들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방송을 실시하게 함에 따라서 우리도 네.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송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이제 체제에 관한 내용들만 계속 이제 나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기가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뉴스라든가 날씨라든가 네. 혹은 음악 등 다양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네.
사실 이랬던 것이 그 이렇게 이제 뭐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이제 급격히 형성이 되면서요. 특히 이제 2004년에 이 방송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당시 중단의 여부를 놓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 이제 이러한 방송을 그 실시한 것은 군이 이제 주체가 돼서 실시를 했었는데
네.
결국 이제 군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철거함에 따라서 이후에 방송이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그 1차, 2차, 3차 핵실험을 계속 이제 실시를 해 가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2010년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때 당시에도 대북 확성기를 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이 있었지만은 이제 사실상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이제 지난 8월 그 북한의 지뢰 도발 그리고 연이은 폭격 도발
네.
이 시기 이제 특히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국방부가 이 북한 정권이 아파할 것을 해야겠다. 특히 이제 북에게 그 보복을 하겠다라는 의도하에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확성기 방송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때를 비롯해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된 건데요. 이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자, 일단 그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그닥 그렇게 뭐 정치적이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뭐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선 그 어떤 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뉴스 정세에 대한 해설들을 주로 담고 있고요.
네.
최근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잘 알려진 이제 유행곡 같은 것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해란 백세 인생 같은 이런 노래가
맞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제 뭐 그 뭐 걸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네. 이제 아이돌 그룹의 그런 음악들도 이렇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날씨 정보 같은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내용이 그 뭐 어떤 내용은 약간 가치 중립적인 내용도 있지만 어떤 내용 내용은 그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북한군 병사들이나 이런 인원들이 좀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확성기 방송의 방향은 그 이러한 남한에서 보내는 이런 확성기 방송의 내용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그게 이제 방송의 전반적인 기조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 정권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 대북 확성기를 놓고 이제 군에서는 심리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의지의 싸움입니다. 물론 어떤 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원이 돼서 누가 더 세냐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은
네.
더욱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만큼 의지가 강한 국가가 그 투쟁에서 이기느냐의 싸움이고 네. 이런 심리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한쪽의 의지를 강하게 하거나 네. 혹은 적의 의지를 약하게 하는 것이 이런 심리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주장하고 있는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닥 이런 심리전을 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사실을 감추고 위장하고 자신들에게 편하게 해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만을 투사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네. 그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갖고 있는 한계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하는 그야말로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이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도발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난 8월 그 지뢰 도발, 포격 도발 당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뢰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가 확성기를 세우자 거의 북한은 열흘 만에 이렇게 어떤 반응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공격을 강한 것이고요. 이제 당시에 네. 보면은 공격 자체도 굉장히 좀 원점을 알 수 없을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소심한 도발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네.
최초의 이제 고사 총탄 그러니까 아. 이제 그 하늘에 항공기를 향해 쏘는 그 탄환을 많이도 쏜 것이 아니라 한두 발 정도를 발사하고 난 다음에
네.
우리의 반응을 좀 보다가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구경이 낮은 포로 공격을 해왔지만은
네.
정밀하게 우리에 있는 그 확성기를 타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그 확성기를 둘러싼 도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은 이제 그 정말 지난번 8월 지뢰 도발처럼 우리의 그 DMZ 지역 그 아니면 군사분계선 지역에
네.
그쪽에 뭔가 좀 원점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비겁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외에도 여전히 그 북한이 열점 수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서해 NLL 지역,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또 역시 원점을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타격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외에도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거나 하는 그런 공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결국 뭐냐 하면 이 최근에 그 북한 도발 패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
그 대한민국이 이제 의사를 명확히 천명을 했습니다. 니들 공격을 하면은 원점을 네. 타격하고 지원세력 타격하고 지휘부를 타격하겠다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은 비겁하게 원점을 모르게 이렇게 치고 빠지고 도망가는 그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모르게 하는 이러한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러한 도발에 우리가 얼만큼 잘 대비하냐가 이제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군은 어떤 대비를 좀 해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확성기만 보셔도 알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고정식으로 해서 이제 방송하는 것만을
네.
그 이제 확성기 방송이 이제 가장 그 유일한 그 방법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차량에 장착을 해서 뭐 이동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슬슬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당장 뭐 NLL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그 뭐 천안함 연평도 그 포격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력을 증강을 해놔서 지금 사실 거기에 어떤 북한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 무인기 같은 것들을 그것도 되게 조그마하고 탐지하기 힘든 그런 무인기 같은 것들을 날리면서 뭐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쪽 지역이 많이 지하화돼 있고 요새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찰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뭐 또 이외에 사이버전 관련해서는 뭐 꼭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 경찰청들이 전부 이제 합쳐서 그 이제 전반적인 사이버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엔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이 현실적으로 한국이 지금 실효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너무 일찍 재개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대북 확성기 제재를 또 늦게 시작하셨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4차 핵실험 시작하자마자 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지금 이 시기는 매우 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네.
일단 이러한 대북 확성기 방송 심리전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절대로 결판이 나지가 않습니다. 즉, 이 심리전의 기간이 계속 지속되면 될수록 그 효과가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전달되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지속이 계속 됨에 따라서 이러한 방송에 대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지 신뢰감 같은 것도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계속 지속이 됨에 따라서 전파 그 내용을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전파 범위도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북 심리전 방송은 빨리 시작함을 할수록 좋은 것이다. 확성기 방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특히 그러면은 왜 그 핵실험 하자마자 시작을 안 했느냐?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8월 그 북한의 지뢰 도발 때 확성기 방송을 한번 틀었었는데
네.
결국 그때 이제 북한이 나름 준비를 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할 방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혹시 공격을 당했을 때 반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네.
이런 데 시간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도 한 뭐 이틀 정도의 그 시간 딜레이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을 또 북한의 핵폭이 지렛대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핵폭이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지렛대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북한의 입장은 과거에 그 8월 지뢰 도발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 일단 이제 8월 지뢰 도발 때는 북한이 자신이 그 지뢰 도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안 자체가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주장을 하건 간에 황병서와 김영건까지 부랴부랴 내보내서 사실은 사과를 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과를 한 적이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다급했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4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안 했다라고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그 북한이 4차 핵실험이라는 것을 정권의 거의 핵심적인 성과, 그 다음에 정권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확성기 방송과 핵실험을 교환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지렛대 중에 하나로 확성기 방송이 활용될 수는 있으나
네.
그러나 물론 확성기 방송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확성기 방송이 충분한 제재수단이 아니지 않냐라고
네.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
뭐 당연히 확성기만 갖고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그 핵이 자신의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사실은 어느 정권도 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북한 인민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상실감이 커지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뭐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뭐 대북 심리전 아니면 이러한 지금 이런 대북 방송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북한의 체제를 그야말로 단칼에 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전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 외에 예상되는 대북 제재 조치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북 제재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볼 것은 대부분의 대북 제재는 그 어떤 국제 그 사회를 통한 그 정당성을 부여받은 제재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 사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거의 교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닥 제재할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글 예를 봐서 일본의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조총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총련 인사 인사들이 이제 북한으로 방북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을 강하게 규제를 할 때는 이런 조총련 인사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일본으로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네.
뭐 아니면 이제 뭐 일본과 북한 간에 뭐 조금이나마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중단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이제 개성공단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개성공단에 대한 그 어떤 그 굉장히 강한 규제를 통해서 어떤 북한의 돈줄을 막는다거나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이외에 우리가 더 가진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를 설득을 해서
네.
이 대북제재에 좀 더 앞장서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대북제재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강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개성공단 조치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일각에서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자 이런 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런 어떤 경제 행위와 어떤 정치가 연결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은 결국은 국가가 없고 안보가 없이는 경제란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개성공단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협이 된다 혹은 국익의 위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닫을 수 있는 것이 그 국가의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을 닫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될지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는 비상적인 카드는 언제나 하나를 쥐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는 시점이라든가 혹은 그런 이런 부분을 갖고 협상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대북 제재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협조가 가장 절실한 시점인데요. 대북 제재 조치에 있어서 최근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실 이제 자기 나름은 대북 제재를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식의 국제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은
네.
뭐 사실상 그거에 대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되려 어떤 북중 간의 이 교역 관계 같은 경우는 무역량이 뭐 한 뭐 1.5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관측도 있을 정도고요.
네.
사실 북한의 어떤 그 대외 교역의 90% 이상이 중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규제한다면은 북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은
네.
중국은 만약에 북한을 규제를 해서 북한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국익에 반한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유엔 규제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사회는 뭐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엘리트 독재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엘리트에서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버리면은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철저하게 되지 않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은행 거래를 막았다라고 하지만은
네.
그게 어떤 그 은행 간의 이 전신 환 거래를 막은 것이지 실제 보면은 이렇게 뭐 현금을 다발로 들고 가서 이렇게 주고받는 식의 거래는 전혀 규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 여전히 대북 그 어떤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역시 중국의 탓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의회는 핵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소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식,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독자 제재 강화 법안으로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뭐 상당히 타격이 크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중국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국제 어떤 규제를 무시하고 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회사들 상당 부분은 중국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중국 회사들도 결국 무역 회사이기 때문에 국제 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국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국가 뭐 이런 국가와 이제 거래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 대부분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혹은 이제 미국의 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는 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런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미국의 이런 규제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유엔 상, 그 유엔 그 안보리, 그 어떤 그런 제재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달 내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대북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늘상 대북 제재 얘기를 할 때는 뭐 수출을 통제하고 금융거래를 뭐 제한을 하고 어떤 이러한 그 좀 소극적인 조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유엔 안보리라고 해서 커다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네.
미국이 얘기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들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중국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러시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 잘 진행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강력한 금융 제재가 올 수 있지만은
네.
뭐 대부분 이전의 제재에서 조금 더 이제 수위를 높이는 정도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이제 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어느 경우에 에거나 이런 이제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보통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뭐 어쨌거나 이번 달 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윤곽을 보일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까지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보듯이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6자회담이 여전히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6자회담은 이제 2008년 이후에 좀 계속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네.
자, 그럼 이 6자회담의 의장국이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틀을 끌고 가는 것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6자회담 체제를 끌고 온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대려 지금 이렇게 뭐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에 이어서 이제 4차 핵실험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는 중국에게 통보조차도 안 했습니다. 이번 4차 핵실험에는. 그리고 중국 측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는 아, 우리는 북한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북한을 통제할 수 없는 나라가 왜 6자회담의 의장국이 돼서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네.
결국 중국은 자신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통제할 자신이 없다면은 그 국제사회의 노력에 같이 동참을 해서 공동으로 통제를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자신이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과 같이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6자회담 체제는 뭐 지난번에 미국 그 국무장관이
네.
지적을 한 바와 캐리 국무장관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 대북 접근법은 실패했다.
네.
바로 현재의 접근법이라는 6자회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자회담 체제는 앞으로 끌고 가봐야
네.
결국 북한에게 시간을 더 벌어주는 이런 효과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한반도 안정과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핵 포기는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과제일 텐데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정상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국가가 정상적이 되려면은 국가의 통치 체제 자체가 정상적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국가의 통치 체제가 정상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그 통치 체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국가는 최초에 모택동이 이렇게 독재를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그 다수 엘리트들이 집권을 하는 형식의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약간 좀 이상한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의 전반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독재가 그 유일하게 그 북한을 끌고 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주고
네.
그다음에 그 피로가 있을 때 그 독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많은 어떤 정보를 주고
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필요성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스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정상국가로 되는 시작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많은 정보를 우리 북한에 있는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사회를 꿈꿀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그 필요가 있다. 뭐 그게 단순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뭐 그 중에 대북 방송하는 이런 그 이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가 그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북 방송이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안보 포럼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